스가랴 9번 메시지 격려의 예언 첫 번째. 스가랴의 부담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관심의 중심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금식하며 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잊어버리라. 심지어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다루기 위해 행한 것도 잊어버리기 바란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가이다. 나의 갈망은 성전이 내 백성에 의해 건축되어 땅에서 나의 관심의 중심과 실제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깨닫기 원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 그 터로, 입장으로, 심지어 성전 지대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관심과 갈망과 부담이 이 성전 건축을 피라는 것임을 우리가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담은 그분이 이 시대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갈망을 깨닫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경륜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것, 그분을 중심 둘레,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는 시종일관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홍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계시는 분이며,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예표되고 일곱 눈을 가진 돌로 상징되는 대제사장이신 분이고, 4장에서는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참된 왕이신 분이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완결을 위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모두 담당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온통 인간의 역사로 쌓여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인간 족속의 마지막 사람까지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으로 상징되는 네 제국의 모든 중요한 방면으로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섬세하고 개별적이고 심지어 친밀한 방식으로 관련됩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에 있는 이상들은 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 반면 9장부터 14장에 있는 예언들은 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위로도 격려도 없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의 위로는 그리스도이고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격려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격려의 예언들 중 첫 번째 것을 고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다 주변의 열국에 관한 예언. 스가랴 9장에 있는 예언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다 주변의 열국에 관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수행된 유다 주변의 열국의 멸망에 관하여. 1절부터 7절의 예언은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수행된 유다 주변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다니엘에 의해 예언되었는데 2장 32절에서는 큰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로, 7장 6절에서는 셋째 짐승으로, 8장 5절에서는 숫염소로, 11장 3절에서는 한 힘 있는 왕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그분의 집인 그 성전을 보호하심. 스가랴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하는 동안 주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그분의 집인 그 성전을 보호하셨음을 계시합니다. 비록 힘 있는 알렉산더가 유다 주변에 아주 많은 열국을 손상시켰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많이 손상시키지 않았고 성전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은 형체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으로서 잠시 환영을 받으심. 9장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구절인 9절과 10절은 삽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이 사실상 8절의 연속임을 의미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가지고 의로운 방식으로 오실 것이며 나귀,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오셨지만 준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계시는 낮아지신 왕,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회복의 때인 천년왕국.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회복의 때가 될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왕국에 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위와 격려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장 속에 나오는 순서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알렉산더 대제가 유다 주변의 열국에게 끼친 손상과 황폐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은 계속하여 주님 자신이 거룩한 성 안에 그분의 성전을 둘러 진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과 성전을 알렉산더가 황폐시키는 데서 구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원수의 황폐시키는 변을 당하지 않고 구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구조였으며 또한 장차 올 회복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회복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구조함에 관한 8절 말씀 다음에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나니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적합하고 알맞게 되었으며 그때 그분은 겸손하게 또한 나귀를 타신 친밀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10절이 가르치듯이 그분이 오신 후에는 화평과 회복이 여기에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회복 안에서 첫 번째 항목은 화평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두 번째 항목은 정권입니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은 조금 환영을 받으셨을 뿐 결국 거절당하시고 극도로 실어 버린 바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절당하심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며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너희 집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후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회복이 다소 지연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임하는 심판의 기간이 가입하여 약 20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셔야 하는데 이때는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번개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화평과 영원한 왕국이 하나님의 정권으로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 따른 순서입니다. 유대인 마카비 가문의 영웅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긴 승리에 관하여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예언은 유대인 마카비 가문의 영웅들이 북방 왕국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긴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 23절부터 25절, 11장 28절부터 35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표였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8장 10절, 13절, 23절부터 25절, 11장 30절부터 32절, 상반절에서 예언된 악한 일들을 자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카비 가문의 영웅들을 일으켜 안티오코스와 대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카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말씀이 그들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것으로 격려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의 대항함으로 강함과 용맹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자반은 헬라인들을 가리키며 또한 11절부터 17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헬라의 자식들은 안티오코스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고 시온의 자식들은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13절이 말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의 자식들인 시온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구절들에서 그들을과 그들 이는 마카비 가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16절은 계속하여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날은 주전 161년 12월 25일을 가리킵니다. 17절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라고 끝냈습니다. 이것은 마카비 족속에게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은 알렉산더 대제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역사로 쌓여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9절과 10절에 삽입됩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헬라 제국 시대가 아닌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습니다. 10장에서 보겠지만 스가랴는 로마 제국에 관해서도 예언했습니다.